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하고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리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올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기도의 법칙들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어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캘빈의 기독교 강의 61번째 시간이고요, 올바른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여,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일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빌어도 한마디 대꾸도 없는, 대꾸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잡신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온전히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게 해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요즘 애들 말로 하자면 이제 참 대박사건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잘 견디지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관계는 괴롭고 신앙생활은 힘들고 모든 면에서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한 개도 덜어지지 아니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얻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기이한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했던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물이 가득해도 곱부가 없으면, 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 천지빛깔 충만해도 그 은혜를 담아 내 삶에 부어넣을 곱부가 없으면, 그릇이 없으면 그 은혜 한 방울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 곱부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고 넘치는 그 축복을 내 삶으로 퍼 담아오는 그 그릇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으로 삼아 과부의 강청 기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제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강청하여 기도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잠깐 나와서 하는 기도로 이게 그저 심심하다면 내 신앙생활이 주중 예배에 또 한 번 나와서 기도하고 그며 밤기도에 가서 두 손 높여들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미흡하다 싶으시면 새벽기도를 채우시고 철야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강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쉼 없는 기도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2절인데 여기에 보면 왜 우리의 삶에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답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말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너희가 욕심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잘 나는 참 이 인생 자유롭고 그리고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궁핍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이상하게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늘 궁핍하고 힘든 이유는 이 구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보고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궁핍함과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요, 무엇 때문이요, 말씀 그대로 다투고 싸우게 되면, 그러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원망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민족의 불행이 분단 상황이라는 환경을 탓하거나 어떤 정치 지도자 때문이라고 사람을 미워하고 분개하고 힘들어하면 아무것도 하나야 욕심내지만 넌 하나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동산 가족들과 함께 저 순서 지금 밖에도 이렇게 뒤에도 뒷면에도 항상 기도접으로 올라와 있죠. 남북한이 보고만해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지도록 오랜 세월 기도해 왔어요. 아마 10여 년 더 되어졌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던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한 1, 2년 됐나요? 1년 전인가요? 그냥 환경과 사람을 보다가 키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잠시 잠깐이었지만 다시 백건 추락했지만, 이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 소련, 일본, 중국 이렇게 그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통일을 주겠는가, 중국이 주겠는가, 소련이 주겠는가, 뭐 이렇게 나라들, 사람들, 환경을 보니까 이게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이제 사람을 보게 됐죠. 우리 북한 김정은 씨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딱 낙담이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 북한 김정은 씨가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코리아 패싱, 남한을 왕따시키면서 북미 회담을 추진하고 남한 대통령은 굴욕적인 중국 외교를 당하게 되어졌을 때 저는 제가 기도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그냥 절망이 되더라고요. 과연 남북한 제가 기도한 것처럼 복음을 해서 평화적 흡수 통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작년 얘기입니다. 이게 의심이 됐어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게 됐을 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약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시선을 돌려서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반드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이라고. 그 와중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침몰하게 됩니다. 시험이 뭔 줄 아세요? 시험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을 봤을 때 시험이 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 100%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뭔가 이렇게 상심이 되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다 하면 제발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 시선이 변한 겁니다. 내 시선이 그러면 방황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놓치고 사람을 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신앙생활에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언제나 얻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언제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요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의 운용은 운행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범사에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시원치 않은 경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하는데도 인생이 심심하다, 그거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도 올바른 기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오늘 말씀은 그냥 외우십시오. 꼭 마음을 담으십시오.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큰 변화 있을 겁니다. 크게 성공하실 거예요. 이게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인생에 어떤 사람은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심심한가,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고 또 설명에 있는 겁니다. 네 가지 기도의 법칙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법칙. 첫째는 경외의 법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 없는 나무나 돌과 같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그 합당한 정신과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의 합당한 정신과 마음 가짐 자세.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자세에서 신앙생활은 자세가 문제거든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뭐 사람이나 이렇게 이 환경이 되어버리면 그럼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자세가 말라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다면,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내용도요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달라지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바랄 수 없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 아, 소원이 있어요.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친구들과 도박하게 뒷돈 좀 내주세요. 이런 기도요. 이런 요청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친구들과 술, 마약, 파티하게 큰 집 좀 지어주세요. 뭐 이런 거. 부모를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자식이라면 이런 강구는 절대 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도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기도는 드릴 수 없습니다. 파업을 로또 맞게 해주셔서 세계 일주하면서 남은 인생을 즐겨 살게 하라는 기도하거나, 혹은 원수를 사랑한다 했건을 내 원수를 오늘 밤 죽여달라고 기도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기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은 올바른 기도의, 그러니까 경외의 법칙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도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나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창조주 전능자이시요 또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은 경외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시어 올바른 기도로 충만한 응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 법칙은 필요의 법칙입니다. 필요의 법칙.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자세는요,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자세는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불량한 기도 태도는 그저 의무감에서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자기가 도대체 뭔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라고 하면 그저 간단하게 끝내고 뭐 장난도 아니고 이런 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도에 사용하는 단어들도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성 없는 단어, 내가 누구 앞에서 서서 하는지 그냥 되풀이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 그 자세가 옳은 자세가 아니지요. 상투적인 기도들이 많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하니까 스스로는 전혀 죄인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별 생각 없이 상투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이겠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도움을 갖는 거 아는 척하는, 그러니까 입술로는 가깝지만 마음은 먼 그런 기도요. 그러나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이 그시오니 참된 평안과 은혜, 위로를 내게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시돈 지방에 사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고, 또한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보냄을 받았던 이유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필요에 대한 절실한 간구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병자들이 많고 인격 장애자들이 많고 궁핍한 자들이 적지 않지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늘 따로 있는 까닭은,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갖다 오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은혜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까닭은 필요에 대한 절실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는 다 늦게,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절실하지는 않아요. 개인, 가정, 교회, 사회, 나라와 민족 문제가 있다는 말은 잘하고 비판의 식은 탁월한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기도하지는 더욱 않았습니다. 그래서 촛불 태극기 정옥 의원들 말만 맞고 분노와 성찬은 깊어지는데 해답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필요를 절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열정적인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세요. 열정적으로. 주님밖에 답이 없는 것처럼 그리 주님을 붙드십시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한다고 그러죠. 절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밖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직 예수라고 생각 안 해요. 예수 없이도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아, 기도하세요. 안 되면 주중 예배 오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궁핍하다고 하는 거 아니고 궁핍하지 않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절실함에 있어요. 정말 예수가 호흡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기도 끈을 놓지 마십시오. 늘 열정적인 기도로 모든 필요를 채우고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기도의 법칙은 필요의 법칙입니다. 필요와 열정입니다. 오직 예수. 세 번째 기도의 올바른 법칙은 겸손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나 자신을 낮추어 자신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까닭은 내가 무슨 가치 있는 존재이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공을 세웠기 때문, 남보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낫지 않은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 주시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오늘이라도 그저 벼락 맞아 죽어도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없는 수악한 죄인이지만 오직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드리는 겸손한 기도,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꼭 필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를 겸손히 진정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일이 늘 올바른 기도의 준비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함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행하여 주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 먼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있어야 될 선행 조건입니다. 기도는 예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 장로님 너무 기도의 은혜가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착한 사람이 더 교만해져요. 나는 착하다, 나는 너보다. 이게 어마어마한 교만이 돼서 그런 사람들은 잘 회개를 안 해. 내가 볼 때 나는 완벽하거든. 그건 정말 위험한 교만이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는, 이게 제 손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깨끗하죠. 손 씻었습니다. 이건 내 눈에 볼 때 그런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말할 수 없어요. 사람 눈에 볼 때 내가 온전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지옥 가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밥 먹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했어요. 그들이 드리는 기도도 가증하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의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악한 양심은 기도의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사람이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착하다고 믿는 사람 외에는, 제 착각에 빠진 사람 외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이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설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겸손의 기도는 회개 기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남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도 결국은 오래 못한다는 거 알아요. 자기 한 번만 돌아보면 되거든. 나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만이 바르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세 번째 법칙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법칙.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풍성한 기도 온다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법칙,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의 올바른 법칙은 소망의 법칙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부끄러워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흔들립니다. 때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뭐 저도 사람 보고 환경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펜다운이 살다 보면 자꾸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래전서부터 우리 동산교회 제가 부흥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사실 기도해 왔어요. 항상 매달 건축원금을 드리면서 주님 꼭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 저는 제게 있어서 이게 오늘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계약까지 가게 되고 이제 진짜 꿈이 가시적이 되고 현실이 되어가는 지금 환경인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15년 전에 이 자리에 뭐 일부 예배 오시는 분 계십니까? 일부 예배 숫자밖에는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 뭐 교회 건축 얘기하면 모두가 다 웃었지요. 뭐 지금 우리 교회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 목사님. 그러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아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만 뭐 700석 예배당 교육관, 체육관, 선교관 그리고 나중에 봉사관 합쳐서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냥 계속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반대도 있었고 오랜 세월에 근데 그럴 때마다 참 많이 약해져요. 내가 이거 내가 진짜 꿈이 아닌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자꾸 뭔가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기도 자체도 내가 이게 의심이 돼요. 야 이거 내가 이거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최소한 오웨이크는 있어야 되는데 볼건경원에서 제가 정말 장로님 한두 번하고 항상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냥 꿈이구나. 이건 무슨 생각으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는 것은 아마 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거는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왔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의지라고 무슨 어떤 뭐 개인적인 무슨 저기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은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나중에는 그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 같아요. 내 힘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나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결국 오늘 이루어졌잖아요. 올바른 기도 자세는 늘 우리의 기도에 확실한 응답이 있으리라고 믿고 바라며 간구하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실망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당장에 그 말 한마디를 고쳐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는 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나 가능하신 able,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그분에게 합당한 기도예요. 전능자에게 합당한 기도, 그 믿음에 근거한 기도요. 따라서 소망에 대한 충만한 확신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담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까닭은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어요. 구하라고 그리고 찾으라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 이건 명령입니다. 다 ask, knock, seek. 이게 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문두김이 열릴 것이라. 기도하라 명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또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명령과 약속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으로 달려간 자 안전하리라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올바른 기도의 네 번째 법칙은 소망의 법칙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범사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하는 축복은 세상에서 제일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세상 창조주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감히 영감생심 나의 아버지로 삼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릇이죠. 나의 충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궁핍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면 어쩌면 인천 앞바다에 물이 가득해도 곱부 그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내 삶으로 옮겨오는 곱부 컵 그릇이 없어서 즉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에 이제 이민 겸 유학을 왔을 때 그냥 일자리가 없죠. 영어도 못하는데 누가 사용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 작은 슈퍼마켓에서 버지니아 살루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근데 살루다라고 하는 그 외국어인데 아마 그게 이탈리안 말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평화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네 이름은 평화인데 저는 마음에 전혀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미니멈 웨이지 3불 얼마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제가 또 이렇게 벌었던 것은 또 사 먹고 또 렌트비 내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희망 없이 그 시골에서 저는 아마 여러분도 못 만나고 끝났을지 몰라요. 난 1년쯤 지났을 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모르게 그 캐시에서 서가지고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경험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정말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살려주세요. 주님 Save me out of here.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버지니아 시골에서요 6개월 걸렸어요. 나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6개월 만에 어느 순간에서 보니까 플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LA로 이사 와가지고 그 다음에 플로 디알스크 세미너리에 신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진짜 기도 안 해요. 대부분이 절실하지 않아요. 진짜 눈물나게 절실하지 않다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끝인데 우리는 참된 평화와 위로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라는 거, 예수라는 거,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작은 일에도 자꾸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까닭은 이게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없으면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듯이 그러면 반드시 주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올바른 기도의 네 가지 법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그대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라. 경외의 법칙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둘째는 필요의 법칙입니다. 필요를 강구하되 한번 해보듯이 장난삼아 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진정성 있게 몇 번 기도하다 끝내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줄이고 목마른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자세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겸손의 법칙. 그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오늘 죽어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절절하게 고백하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확신 가운데 드리는 소망의 법칙. 이렇게 올바른 기도의 법칙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바른 기도의 법칙을 얘기하자면 이런 법칙에 따라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기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제대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퍼피를 사달라든지 이런 기도요, 강구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도 이거 뭐 그렇게 큰 뭐라 그럴까 운명을 바꿀 만한 기도들은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린애와 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는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간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범사에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아버지께 우리 모든 필요를 절실하게 아뢰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놓치지 말고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성령 안에서 우리 필요를 절실하게 아뢰는 기도로 그 특권을 범사에 풍성히 누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